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웃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평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우리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쌍방간에 이게 돼야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네,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잔소리를 좀 줄여보시면 주의 평강이 가정에 임할 거예요. 애들이 듣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하면 저도 이제 어른이 좀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죠. 막 말할 게. 그냥 눈으로 말하세요. 눈으로. 입으로 이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예,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는 굉장히 좀 쉽게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못 알아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세 부류의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를 이제 총괄하면은 부자 관원, 그 다음에 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이렇게 명성이 뛰어난 자의 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촌스러운 제 표현으로 촌빨 날리는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대답을 하시죠.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뭐 상가를 들어갈 때 청년들이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호떡을 하나 살 때에도 하나를 더 삽니다. 저는 청년들이 일을 하거나 막 애를 쓰는 부분 너무 이뻐가지고 옷을 파면은 옷을 막 하나 사다가도 하나를 더 사주고. 예. 이게 예수님 눈에도 이 청년의 마음이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대화 중에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20절 말씀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다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말씀을 지키고 FM대로 살아왔어요. 이 정도면 저에게 영생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제가 칭찬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꽉 차 있어요? 자기 의의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윗감으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런 사윗감 맞으면 밥맛됩니다. 자기 의의가 꽉 차면은 어려워요. 이거는 병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악이 그 안에 꽉 차서 자기 의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저와 달리 크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청년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율법도 지켰고 부모도 공경했고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부족함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휘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뭐 기억만 하세요. 이 단어는 상태 동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름에 어느 큰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자물쇠가 꽉 잡혀 있고 이제 열쇠가 한 수백 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뭐가 없는 거죠? 네, 맞춤형 열쇠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다. 그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주여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베개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 지금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정한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하다. Not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뭘 지적하는 거죠? 천국은 자기의 의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한 것이죠. 김영석 철학자의 글을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습니다. 백세 철학자 아시죠? 아침 좀 드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고개는 좀 끄덕이시면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김영석 철학자 아시죠? 예. 이 글 가운데 보면은 어느 노신사가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 녀석에게서 하루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답니다. 효자죠.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저녁에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그래.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별일 없죠? 그래. 뚝. 여러분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형식적인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nothing.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 이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어떤 충격요법이죠? 이 청년이 와서 뭐 했어요? 주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 물건을 네 물질을 다 팔아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충격받은 것이 확신합니다. 주님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청소년 때 뭐 배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원숭이가 이 단지에 자기가 먹을 것들을 가득 넣어놓고 이렇게 손을 쑥 넣어가지고 확 움켜잡았을 때 예, 그 단지에서 손을 못 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야, 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다 잡고 있으면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걸 손을 놔, 그런 거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놓으면은 손이 빠져. 그리고 다른 것을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너 왜 이걸 붙잡고 있니?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뭐 했어요? 가서 가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이 청년이 평생 동안 붙들었던 것은 물질이고요. 이 청년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했어야 돼요? 주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걸 놓을 수 있고 도대체 당신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가진 걸 다 팔아라, 구제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제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너가 네가 지금 추구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사랑했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킹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대로 질문해라. 당신에게 무엇이 없다면 삶의 의욕마저 잃을까?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에게 무엇이 없다면 삶의 의욕이 다 꺾여지냐? 이 청년에게 뭐였어요? 재물이었다는 얘기죠. 재물이 없어지니까 삶의 존재 이유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요즘에는 손주까지 플러스 알파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무엇이 없다면 삶의 의욕이 이뤄지는 거냐. 이거를 하나님 주님 저 청년에게 다시 역질문하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참 주인이 누구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인정이냐 하나님이냐. 대답 안 하십니까? 여기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그에 저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이 책도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현대인의 비극이 소유를 존재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서 재물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고 자아 정체성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재물을 건드리니까 나 자신을 삭제해져버리는 내 자신이 지워져버리는 그리하므로 그거를 존재론적 소멸로 봤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낙심으로 슬퍼하며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흔든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놓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때로 물질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께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아우 너무 귀엽죠. 혹시 개를 좋아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예. 둘 다 안 좋아하시는 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키우기는 싫어요. 근데 요 개와 고양이의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는 늑대과예요. 그래서 이 개는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도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 키우는 분 가시면 자기가 개보다 낮은지 높은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서열을 딱 자기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영역 동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리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자기와 대등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어? 쟤는 나보다 몸집이 큰데 사냥도 못하네? 인간에게. 근데 나에게 밥을 주는 이상한 친구네? 요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을 섬기지가 않고 오히려 사람이 고양이에게 수발을 드는 수발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영국 영화에 보면 버틀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집사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이제 개의 수발을 들어서 집사 역할을 하는 그 관계가 이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아, 참 재밌다 내가 싶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간을 고양이라는 관계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을 고양이가 캔따개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캔따개.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줄 때 소리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 자기 먹고 그냥 가버리고. 응? 두 번째는 무릎 제공자.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수발러에 무릎에 잠깐 쉬었다가 자기가 원치 않으면 또 나가서 나가버리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 대다수 이해가 가죠? 결론, 개는 인간을 따라야 할 리더로 보기에 인간이 주인이 되지만은 고양이는 인간을 편의를 제공하는 동거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집사나 병따개나 캔따개나 무릎 제공자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부자 청년은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고양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수발로 정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주를 그리스도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이 설교는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개냐 고양이냐 물어보는 목사가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입니다. 28절 여러분 읽읍시다. 자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 베드로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헷갈려요. 아직 헷갈립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겉은 개인데 속은 고양이다. 이 베드로의 중심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저 청년에 비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저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자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개 고양이에서 개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봤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때는 노멘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아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 100배 받는 축복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받는 축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보상이나 축복 정도의 나라가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결신이나 인간의 결단이나 자기의 의의나 공로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여러분 이 결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 먼저와 나중은 시간 개념을 해석하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상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토이라는 단어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고양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토이는 시간의 개념보다는 상태적, 사회적 지위와 권력 혹은 종교적 자부심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 프로토이였단 얘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가졌고 이 세상에 부를 가졌고 종교적 열심을 가졌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졌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로 알았단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는 나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답답한 일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뭐 어느 TV에서 뭐 나왔는지 요즘에 뭐 지상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도 성모 마리아를 무너뜨려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자기가 피던 담배를 꼬라 물리는 그것들이 또 취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종교적 우월감, 선민의식 이런 게 꽉 차다 보니까 뭐가 꽉 찼죠? 자기 의의가 꽉 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기독교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불상이나 혹은 뭐 절에 가서 여러분 땅 밟기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을 하셔야 돼요. 그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깝게 여기셔야 되고 기도할지언정 여러분 그것을 거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잖아요. 자, 반대로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에스카토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이거는 줄의 맨 끝, 가장자리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 그 시대에 누가 아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세리, 창기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부분이 촌발 날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 시골에서 어부였고 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주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자, 그 에스카토이, 나중된 자들에게 강점이 뭐죠? 이들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줄이나 혹은 자기를 위해 줄 어떤 그 소중한 밧줄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절대절명으로 붙들게 되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버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딱 붙드는 갈급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프로토이, 즉 자신의 먼저됨을 지키려 하다가 영원한 에스카토이, 나중됨으로 밀려났고 제자들은 에스카토이, 나중된 자로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이, 먼저된 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카토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종말론적, 에스카톤, 이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운 표현해보면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가장 끝에 선 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 삶의 위대한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와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부호로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이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포기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하늘의 별이 되셨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고작 세네 평 되는 땅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원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셨죠.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하나를 봐주시죠. 혹시 여기 뭐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국 뉴욕의 한 복판에 있는 록펠러 센터입니다. 이 록펠러 센터에 저 밑에 보면 사람들이 연말이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시청 앞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저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장소로 저기 록펠러 센터 앞에 저기 크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저 록펠러 센터 한번 가서 갔으면 좋겠네요. 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은 세계 석유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세계 부호였죠. 보통 이 부호들의 자손들이 잘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수저로 마치 부자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록펠러 2세가 믿음 세계 안에서 더 주목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앞에 아까 보이시죠? 그 노란 저 동상 밑에 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그 이쪽에 록펠러 2세가 믿음을 지키고자 선언한 10가지 신조의 저 돌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걸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 자리에 서서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들 마음속에 담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까. 우리 자녀들을 저런 데 한번 데려가면 좋지 않겠어요? 유수한 대학들이나 혹은 신앙인들이 세웠던 것들 중에 이 아름다운 그 유적들을 보고 그것들이 평생 이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10가지 신조, I believe that 해가지고 10가지 신조를 쭉 적어놨습니다. 시간상 제가 5가지만 여러 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법과 정부에 대해서 I believe, 나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국민의 주인이나 지배자가 아니라 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신조가 미국 땅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땅에도. 진리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가 지속 가능한 사회 질서의 근간임을 믿습니다. 멋있습니다. 봉사의 의무. 나는 유익한 봉사를 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의무이며 희생이라는 정화의 불꽃 속에서만 이기심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 해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같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I believe. 나는 이름이 무엇이든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의 최고의 성취와 행복, 유용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랑의 힘. 나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며 사랑만이 마음을,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정의는 반드시 권력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록펠러 2세를 소개하는 것은 록펠러 2세를 추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호로서, 부자 청년으로 살아갔던 록펠러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선언하고 10가지 신조를 선포하고 부자 청년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별이 되기를 선포했던 거, 이것은 우리가 박수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록펠러 2세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리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주 앞에서 판단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면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turning back,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로 그냥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들어요. 계속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부와 명예와 자존심, 인정 막 이것을 붙들고 안 놔요.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꽉 붙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나 명예나 부를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붙들어갈 줄 믿습니까?
아멘.
내려놓으셔야 기쁨을 회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결단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